인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의 공통된 염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자유, 평등, 차별 없는 세상, 이런 것들이 인류가 가지는 염원이요, 소망일 겁니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차별 없는 것을 한 단어로 집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빛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빛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자유와 평화와 차별 없는 세상, 평등과 더불어 회복과 치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아마 이 빛 가운데 빛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어둠을 뚫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심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와 더불어 평화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요 세락의 철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따라 살았고 이 말씀 따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부활하셨습니다. 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이라고 하면 시작되는 이 하늘의 비유의 말씀은 그 다름이 아니라 장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앞으로 있어질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땅에 복음이 설레된 지 140주년으로서 우리 모든 감리교회 전체 교회가 함께 감리교 선교 140주년 기념주일로 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140년 전 조선은 제강 열강들의 저 각축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세계 밀려들은 개화의 물결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수용한다는 소리가 서로 충돌하며 어수선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이 땅과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셔서 파란 눈의 선교사를 보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1885년 4월 1일 일본의 나가사키를 출발한 두 명의 파란 눈의 선교사, 저들은 4월 2일에 부산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머문 뒤에 다시금 배를 타고 항해한 끝에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아펜질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처음에 저들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는 당시의 민족의 사상이었던 유교와 민족의 종교였던 불교가 시대의 거센 물결 앞에 아무런 대안을 주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하던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1885년 7월에 아펜젤의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저 인천의 내리감리교회, 그리고 1897년 12월에 저 경성에 세워진 정동교회, 그리고 언더우드 목상교사님에 의해 세워진 세문안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복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어렵고 소외당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학교들이 배제고등학교요, 언더우드 선교사에 세워진 저 경신학교는 본래 고원으로 출발한 학교였습니다. 소외당하고 버려진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키며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리키며 사형의 심교육을 가리켰던 저 배제고등학교와 경신고등학교, 저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저들로 인하여 배욱 그 장자리에서 교육받은 이들이 이 민족의 자유와 평화와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앞장섰던 시대의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때에 그리 땅에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이 민족의 근현대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를 제외하고는 이 나라의 근현대 역사가 해석되어지지 않을 만큼 복음의 역사와 더불어 이 나라 이 백성의 새로운 발전과 부흥을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미라 이 땅에 떨어져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비유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미라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뜨거운 그 믿음, 어떤 믿음인지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죽어짐으로 생명이 얻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라의 조그만 씨앗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씨앗이지만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게 될 때에 그 안에 무한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에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될 때에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한다면 유교와 이슬람이 더 많은 윤리와 도덕을 말합니다. 제가 아는 이집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슬람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구원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의 존재성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실존성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누구나 하는 일이기에 아무런 죄책감이나 느낌 없이 하던 일이 구원받고 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우리의 삶이 예전에는 아무런 뜻 없이 의미 없이 하던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리니까 윤리의 기준이나 도덕적인 기준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기에 또한 영원한 진리가 되시기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온전한 구원을 이룬 삶에는 자연스럽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 하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내가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이 아니라 죽어질 때에 그 안이 싹이 트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움트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게 될 때 내가 죽은 것 같지만은 내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정결게 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기적인 욕심과 더불어 정욕적인 것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새로운 존재에서 더 나아가 참된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래를 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인 죄악 가운데 있던 백성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이요 그러게 조금만 문제가 있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쉬 좌절하고 마음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어둠의 길을 걸었던 자가 내 욕심을 못 받고 나니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주의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에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실존과 존재성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으면 세상의 자녀였던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 됩니다. 존재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달라지니 그 생각이 달라지고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 그는 독일계 이민가정으로 독일 개혁교회 출신입니다. 교육가인 아버지의 역량과 더불어 경건주의 신앙 안에 자랐던 그는 문학에 대한 관심이 머나 브라우와 히브리어와 그리스와 독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는 괴테 문학의 동아리 회장을 지낼 만큼 문학에 관심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개혁교회 장로계 자라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동네 감리교회 출석하면서 말씀의 공부와 더불어 성도의 교제가 참 좋다고 생각한 후에 감리교회로 옮기고 대학을 감리교회 등에 저 뉴욕에 있는 뚜루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리고는 전미신학교 신현명이 주장하는 수련회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서원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조선 땅의 선교사로 서원한 분이 아닙니다. 일본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의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의 절친한 친구인 워지워지가 병을 얻는 바람에 친구 대신에 조선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마음을 먹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인도에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힌두와 더불어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랬던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선 땅의 선교사를 되기로 서운하지요. 이렇게 하여 이들이 조선 땅의 4월 5일 절전 885년 4월 1일 저 제물방에 도착하여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땅의 복음을 들고 온 저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던 일들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척박한 땅,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가 깊게 찌려진 이 땅에 미래에 편안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의 한 알의 미랄이 되고자 이 땅을 찾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902년에 성경을 문서로 한국어로 한글로 번역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군산에서 배를 타고 오청도로 건너가다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물에 빠진 아이가 한 아이가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를 구하려다가 저 군산 앞바다의 어청도 앞에 익사하십니다. 그 아이가 정신여고 학생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늘의 미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곳으로 우리가 늘 부르는 때마다 은혜가 되는 찬송가 가운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인만 위에 피로다라고 한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성공에 이르러선 영국의 변호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 의사당 앞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하여 많은 긴장과 부담을 가진 나머지 스트레스를 인하여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병으로 인해 그의 인생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을 하며 나중에는 정신 착란 증세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자신이 더럽고 추악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학함으로 자살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카우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쓸모없다고 여기며 자살하려고 했던 그가 죽음의 죄수들로부터 풀려나온 데는 무려 긴 10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럽고 추한 자신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시로 고백하며 적습니다. 그 시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입만 밀 피로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 시전내 더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다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게 그의 간증입니다. 그는 바로 윌리엄 카우퍼로서 영국 문학사의 고전문학가로 손꼽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저 세상의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후에 날 종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 찬송하겠네 라고 하나님이 미랄이 되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 파란 눈의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 이 땅의 어둡던 시대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했습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될 때에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령 죽게 될 때에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로 오늘 죽으면 내일은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생명의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으면 내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안 죽으려고 이리저리 도망하다가 억지로 어떻게 되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이 선택적이요 자원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죽어야만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저 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요. 오늘 내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자발적이요 자원적 선택입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쓴 책 가운데 오늘 우리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란 책에서 보면 우리가 내 인생에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선택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 것을 생각하며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주도적이냐? 반사적이냐?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냐? 아니면 남의 강요에 의해서 선택된 거냐? 영어의 표현을 하면 리스폰스냐? 리액션이냐? 주도적으로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집니다. 더 나아가 책임을 생각하며 선택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목적적 선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죽어야 이유까지 전부를 생각하며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사는 것으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선택할 때 이것을 위해서 죽어야 이유까지 생각하며 선택하는. 또 하나 있다면 원칙적 선택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물음입니다.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라 진리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공의함에 선택하며 정의로움으로 표출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발적인 선택이요, 인류를 위한 구원을 위한 차원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죽게 될 때에 내일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게는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약혼녀가 있었는데 조선 선교사의 파송을 앞두고 이 약혼녀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곳에 가면 뭘 먹고 사나요? 이 물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모르겠소. 그러면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소. 그러면 당신이 조선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요?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약혼을 파혼당하고 혼자 온 겁니다. 왜 혼자 왔느냐? 이것 때문에 파혼당해서 혼자 온 거예요. 오로지 복음의 능력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선을 향했던 겁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 원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4월 2일 부산을 거쳐서 4월 1일 부활주일 아침에 저 제물포항에 조선 땅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아펜젤라 선교사가 제물포에 내려 첫 번째 무릎 꿇고 드린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매인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게 아펜젤라 선교사의 조선 땅 받은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줘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리는 내 차원적이고 선택적인 내 죽음이 있어질 때에 내 안에 내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명력의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됩니다. 끝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소망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5절을 원문 직역대로 그대로 직역하자면 자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될 것이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보면 생미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생미란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자연적 생명입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지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자연적 생명.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생명은 영생하도록이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기에 하나님과 관련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하여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번역하면 자연적 생명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한다면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우선으로 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연적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자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육적인 자아요. 또 하나는 신령한 자아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자아는 다분히 현재적이요, 거짓된 것이요, 자기만을 위한 육신에 속한 자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아는 미래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자아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죽는 건다.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신령한 말씀으로, 신령한 법으로 성령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죽게 될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내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넘치는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왔는데 그 많은 선교사 가운데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캐나다의 퀸즈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며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단체의 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지원 운동이라고 하는 연맹에 가입하여 어느 날 그 운동의 책임자인 전 포모 목사의 설교를 듣고 윌리엄 홀이라는 사람은 조선의 선교사가 되기를 차원합니다. 의과대학을 마치고 의사가 되어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로제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약속합니다. 근데 로제타는 조선의 선교사로 가기로 서운했던 여인입니다. 로제타는 1981년에 조선의 선교사로 먼저 왔고 1년 뒤에 윌리엄이 조선에 도착합니다. 결혼을 약속했기에 윌리엄과 로제타는 조선 땅에서 결혼을 하고 감리교 선교위원회에 의해서 평양 선교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1994년 평양에서 벌어진 청일전쟁 후에 평양에는 수많은 부상자들과 많은 병사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한 중상을 입고 고통당할 때에 이 윌리엄 홀이 저들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부상자들과 환자를 치료하다가 그만 전염병에 감염됩니다. 그리고 1894년에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의 아내 로제타의 뱃속에는 7개월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인종이 가까운 것을 안 윌리엄은 아내 로제타에게 이렇게 마지막 난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희생시켜 이 평양의 문을 여실 생각이라면 그 희생자가 되기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평양으로 간 것을 후회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일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주의 사명을 바라봤던 윌리엄 선교사. 윌리엄이 죽은 지의 몇 달 뒤 로제타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잠시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1897년에 다시 조선 땅에 들어와 저와 남편인 윌리엄 홀이 세운 평양의 기독교 병원을 다시 중건하여 온전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최초의 맹인 학교와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점자책을 한글로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려의대학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세웠고요. 이 땅의 최초의 여자 의사인 박에스더라고 하는 의사를 배출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김점동입니다.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거저 일어난 건 아닙니다. 저 아펜젤라 선교사님, 저 스크랜턴, 저 제임스 월, 저 언더우드 그 밖에 수많은 파란 눈의 선교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 썩어지는 것이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심겨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때 이 땅에 빛의 역사가 있으나며 복음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매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주께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사모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죽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귀한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주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라에 되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피운 우리 선교사들의 뜨거운 복음의 능력, 복음 사랑, 하나님 사랑의 마음 우리 또한 갖게 하여 주시사 주님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